함께 찾으신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예.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과도 비슷한 구조인데 그 마지막 인사말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면은 마지막 그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그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써 연구를 해봐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일이 열은 좀 나머지 부분들하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베베 자매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이 베베 자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말 그 성경 번역을 일꾼이라 해두었는데 집사를 말합니다. 그 베베 집사가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도우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베베 집사가 섬기던 갱그레아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 지방에 있습니다. 고린도 같은 지역을 지엽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진 혹시 지금 띄우십니까? 예.
고린도 지방의 지금 그 항공 사진입니다. 그죠? 항공 사진인데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 남단에 있는데 보면은 지협이라는 데가 이렇게 바다 두 군데가 맞닿아 있는 이렇게 육지가 그죠? 꼭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운하끼리 파져 있습니다. 그 운하끼리 파져 있고 갱그레아 지역이 동쪽입니다. 이쪽 동쪽 지역. 이쪽이 갱그레아입니다. 이쪽 왼쪽 항구가 레카이움이라는 항구고 오른쪽이 갱그레아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마일 채 안 됩니다. 6마일 채 안 되니까 한 10km 되는 셈이죠. 그렇죠? 예, 우리 인천대교가 21km 정도 되니까 인천대교 한 절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죠. 짧은 이 지역의 항구가 큰 항구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당시 그 갱그레아 교회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분쟁 났던 거를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참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사실 저게 세계 3대 운하거든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고린도 운하 하면은 세계 3대 운하인데 지금 운하가 파져 있죠. 저 고린도 운하.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번성하고 운하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저 그리스의 도시인데 큰 도시고 이렇게 한참 번영해 있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엄청
번영했고 큰 항구가 저렇게 두 개가 걸쳐 있음으로써 매우 이렇게 부유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도 많았겠죠. 당연히 우리 또 옛날 같으면 항구 도심하다 좀그 퇴폐 문화가 있었던지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지방의 그런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앓고 있을 수 앓기 쉬웠던 그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물론 운하는 없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세계 3대 운하라고 해서 이 고린도 운하가 있지만 그 운하가 없지만 이 디올 코스라고 해가지고 짧으니까 롤러 같은 길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요 반대편 항구에서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짐을 안 내리고 배 자체를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육지에 있는 롤러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 반대편 항구에 안착하는 그런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분이 그 베베의 집사였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말 표현에는 이 정확한 표현이 없으니 보호자라고 옮겨두었는데 실제 의미는 그 후견인에 가깝습니다. 그리스어로의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는 돈으로 후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여집사님은 그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수완이 탁월했든지 간에 아마 사업을 잘했겠죠. 사업도 잘했으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지금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이 확실한 사실은 무척 부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저 부유해서는 안 되고 많이 부유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그 사도 바울 한 명만 후원했던 것 아니에요. 이 여러 사람과라고 하고 있죠. 여러 명의 사역자들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후원했고 또한 갱그레아 교회 역시 이 베베의 집사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컸으니까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이죠. 일종의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가도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나중에 그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뭐 120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체포되기 전날 밤에도 그곳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시고. 우리 한국의 다락방 생각하면 안 되고 영국의 웬만한 그 2층 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에서 집 2층에서 그 오순절에 기도한다 모였는데 한 1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자기 집 2층에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이처럼 베베 집사도 그 마가처럼 대단한 부자여서 여러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여집사님을 바울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데 이분이 로마에 방문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합니다. 우리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부자가 뭐 여비 부족할 거 아닐까니, 그죠? 무슨 도움이 필요해가 도와주라는 것이냐?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되지. 바울이 여기에 염두에 둔 것은 그 베베 집사의 복음 사역입니다. 베베 집사가 복음을 가르치고 이곳저곳 선교 사역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 전부가 그 돈으로 될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좋은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좋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북한 선교 뭐그다 헌금만 한다고 다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명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현지 사정을 아는 선교사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북한 안에 지하 교회를 경험이 있는 이 현지 성도들 여러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있어야 사역이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자기가 가진 것 하나로 뭐 자기 강점 하나로 뭐 돈이면 돈, 실력이면 실력, 뭐 열정이면 열정 이런 걸로 사역이 안 돼요.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그 동력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누군가 있습니다. 일정 짜는 사람이 있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는 자들이 있고 여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공동의 사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베베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천의 말이 끝나고 이제 3절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동력자로 가장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안부가 나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지요. 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 라틴어와 히라버의 같은 표현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구나. 브리스가와.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강의 때 자세히 살펴봤지만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1년 6개월간 이 부부의 집에 함께 살았지요. 이 부부의 생업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하필 또그 바울도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업을 도우면서 사역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하숙하면서 지낸 셈입니다. 바울이 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있던 부부였어요. 글라디우스 황제가 48년 동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로마라는 곳은 사실상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수도, 자기 왕, 그 왕국의 그 수도인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머물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고린도 지방으로 그 강제 추방당에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 이주해 가지고 이 고린도에 정부치고 살고 있던 때에 하필 그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요즘은 사실 그 3절에 나오는 동역자라는 말을 목회자들끼리 아니면 그 선교사들끼리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아무튼 당시 함께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로마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지금 바울과 같이 살았던 게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부분 아닙니까?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가장 먼저 문안을 한다는 건 이들이 지금은 그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는 이미 떠나간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바울과 같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편지가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것이니까 뭐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이 구절을 함께 보면은 우리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귀한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죠? 고린도를 떠날 때도 같이 떠나고 에베소로 또 갔다가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년경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목숨이죠. 목까지도 내놓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한마음으로 여러 번의 이사를 감수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시로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한다는 것 생각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안부를 가장 먼저 챙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부가 확실한 관계는 지금 이 부부 말고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부가 얼마나 참 아름답게 사역을 했는지. 그 다음 5절과 6절에는 에베네도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뭐 딱히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7절에는 친척들이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안드로니고는 그 남자 이름이고 유니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이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해서 바울이 결코 혼자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주목은 바울이 받을지언정 세세히 들여다보면 늘 함께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동역자들이 있었죠.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박해받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갇힐 때도 그러했습니다. 7절에 따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은 사도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이나 귀하고 굳센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는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나오는데 이름만 가지고 추측해보면 당시에 노예였거나 아니면 돈으로 자유인이 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가졌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9절에는 다시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나오죠. 이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이처럼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음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도 이렇듯 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독불장군 한 명 세워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비록 역사의 조명은 함께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주위에서 같이 섬기는 귀한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다 같이 사역했지만 특별히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기는 합니다. 그 말이 혼자 다 했다거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명받지 못하는 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더 귀하고 복됩니다. 사람이 기억해주지 않는 분량 이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거든요.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진짜인 것으로 인정됐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을 뜻하는 시험은 유익하지 않지만 테스트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동차 만들면 테스트를 거쳐야 구매자에게 갈 수 있고 뭐 다른 전자제품들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실 모릅니다. 정말로 믿어서 교회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인 건지 모릅니다. 그 테스트 해봐야 알 수 있고 테스트를 통과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뭐 통과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만 가지고선 우리는 바울이 아벨레를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개인적으로 몰랐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바울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평판을 듣고 안부를 묻는 셈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면 가족이라는 말인데 아리스토블로 아래 있는 이 노예들이나 이 종업원들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남자와 여자, 자유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 존귀하게 공평하게 대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5절까지 쭉 안부를 묻는 인사가 이어지는데 뭐 한 사람씩 일일이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뭐 챙겨볼 수 있는 것들은 있죠. 뭐 예를 들면 11절 같은 데 보면은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을 여러 명 나뉘면서요. 이거 지금 자기가 잘 보이고자 아첨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의 이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참 아첨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기 이름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이런 자들과 이런 관계를 과시한다거나 이런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에 다 문안하라 하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우리의 인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인사들은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러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우리가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빈다든지 여호와의 샬롬을 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리는 일이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인사하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도 문안 드리고 저기 뭐 사촌들에게도 문안 드리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인사하라 이런 말도 하죠.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별, 출신, 뭐 그 당시 계급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절반 가까이는 여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심히 오해해서 이 여성 혐오자 정도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이미 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12절 같은 경우 예컨대 나오는 그 세 사람 모두 여성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로 보이고요. 벗이 또한 흔한 그 여종의 이름이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말은 진짜 바울의 어머니란 말 아니지요. 그죠? 그만큼 바울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둘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안 인사를 마치고 바울은 이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16절이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 입맞춤은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입맞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를 하나 더 붙입니다. 거룩한. 이는 다른 서신서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인사법이 그 동성일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해도 지금 보면 그 이성들도 많잖아요. 거의 절반은 이 여성들 아닙니까? 이성 간의 이런 입맞춤의 그 인사는 왜곡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그 사회문화적 인사법이라고 하더라도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라도 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다가가게 되면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 간의 인사를 나누면서 성적이고 감각적인 이 부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벼운 포옹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그 입맞춤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곡될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방식도 지향했습니다. 뭐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면 당연히 그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도로에서 자전거 타지 마라, 오토바이 타지 마라 하는 것 상책이라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안 타려고 하면은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안전하게 더욱 조심해서 타야 됩니다. 그런 인사법과 같은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인사법을 피하지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즉 거룩한 방식으로 한다라는 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미투 운동 같은 거 한참이다 보니까 그런 말도 돌더라고요. 아, 그럼 이 여직원하고는 이 회식도 하면 안 되겠다. 뭐 농담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참그 못난 남자들이다 싶습니다. 신자들은 보여줘야지요. 꼭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 간의 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이 거룩한 관계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가능하다는 것. 이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나 영화 속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거든요. 모든 관계의 거룩함, 거룩성. 이런 거룩함을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씩 회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영국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들 하나하나 우리가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